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1월 18일 화요일. 우리와 같은 혈과 육.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돌아가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이곳에 구원의 계획을 위한 기초가 있으며 영생을 향한 유일한 희망이 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갈라디아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이 인성의 어떤 결점들을 혈과 육에 연결시키고 있는가? 혈과 육이라는 표현은 인간 상태의 약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연약함, 이해의 부족, 그리고 죽음의 메인 상태가 바로 그것이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범사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이야기한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겉모습만 사람들과 같아 보이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에 관해서는 우리와 다르셨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한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죄에 얽매인 우리의 상태는 우리 본성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자들이다. 자만심과 같은 죄된 동기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들마저 더럽힌다. 하지만 예수님의 본성은 죄에 의해 손상되지 않으셨다. 그래야만 했다. 만일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셨다면 그분 또한 구원자를 필요로 하셨을 것이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으며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 없는 제물로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셨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가능해졌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시겠다는 새 언약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취하셨지만 죄는 없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흠없는 제물로 드리실 수 있으셨다. 묵상. 예수님을 통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에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여전히 죄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높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적용. 그대를 끊임없이 정죄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에게 오늘 교과를 바탕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모본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보증이었다. 시대소망 24. 우리의 죄를 위한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오늘도 저 같은 죄인이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미워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빠른 속도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과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절망이 너무 팽배한 시대에 저희 모두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거제도 어느 펜션에 전혀 다른 연령대의 남자 4명이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죽은 시신, 그리고 바로 그 한 주 전 뒤에는 여수의 어느 펜션에서 또 동일한. 현대사회의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절망이 보편화돼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그래서 그게 뉴스조차도 되지 않는 시대에 저희 모두가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 있다면 사람 마음에 절망을 심어놓는 거겠죠. 제 목사의 눈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사단의 전략이 뭘까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을 심어놓고 그 절망을 극복하지 못하게 해서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게 하느라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이 사단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선지자행 174쪽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고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할 수 있다. 이 절망의 문제는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위대했던 한 인물도 이 절망의 덫에 걸려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인지 굳이 설명 다 하지 않아도 저희 모두는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그의 역할과 그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엘리야의 모습은 심각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따라서 그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도망하고 멈추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 남방유다의 제일 아래쪽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로는 도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인지경입니다. 그런데 그가 늘 함께했던 사환을 두고 그 혼자 다시 광야로 깊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그가 지쳐서 마지막 뱉은 말이 이 말입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현대적으로 보면 이거겠죠. 우리가 절망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우리 위치를 떠나고 싶죠. 주부는 가정을 떠나고요. 남편은 직장을 떠날 수 있고 신학도는요. 신학도의 일에서 떠날 수 있죠. 제 기억에도 제가 학생 종사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몰래 떠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마음에 절망이 끼어들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떠나고 싶어합니다. 벗어나고 싶어요. 도피하고 싶어요.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되든지는 관심이 없어요. 일단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게 내가 살 것 같아요. 숨 쉴 것 같아요. 엘리야도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를 그냥 벗어나야 본인이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현실을 도피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사람이 싫어졌어요. 대인기피증이죠. 여러분, 외롭다는 건 아직 절망이 경험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리울 뿐입니다. 절망이 경험되면 사람에게 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 자체가 싫어지죠.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예, 아마 목사님들은 그런 경우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인 자체가 싫어져요. 예, 저만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만 있었는지. 우리 목사님들 표정이 전혀 아니다는 표정이에요. 저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느 시점인가 그랬어요. 그냥 교인 자체가 싫어. 목사가 교인이 싫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내 마음 상태는 그런 거예요. 내색할 수 없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저분 얘기 아무것도 안 듣고 싶고요. 그냥 안 만났으면 좋겠고요. 당분간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상태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자살 충동까지 느낍니다. 여기서 이 넉넉하오니 이 표현이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 다 끝났으니까 딱 이제 뭐 하면 됩니다? 죽으면 됩니다. 이 표현입니다. 다 끝났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막창입니다. 할 수 있는 건 죽음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심정인 것 같아요. 현실 도피하고요. 대인 기피증에 자살 충동까지. 글쎄요. 뭐 제가 심리학에서 전문가는 아니고 상담학도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 단계에 가면 사람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인 여사께서도 이때의 이 엘리야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사람들의 거처에서 멀리 떨어진 망명자는 무서운 절망으로 인해 그의 정신이 꺾여서 다시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랬다. 사람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대요. 다시는.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그는 잠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 정도밖에 사람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엘리야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 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중대한 위기에 엘리야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신앙가였기 때문이었다. 대신앙가. 이런 표현을 아무한테나 화인 여사가 쓰시지 않은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특별히 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한마디 단어죠. 대신앙가. 아, 정말 듣고 싶은 표현이죠.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죠? 코테이션 하나 더 볼게요. 그처럼 대담한 용기를 나타내고 왕과 사제들과 백성들에 대해 그처럼 완전하게 승리를 거둔 후에 엘리야는 그 후에 결코 낙담하거나 겁에 질려 두려워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겁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19장에 기록이 없다면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하는 우리의 이미지 속의 엘리야는 절대로 사람 앞에 겁먹거나 위기 앞에 당황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돌보심의 증거로 축복을 받았던 그도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같은 암담한 때에 그는 신앙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가 절망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네요. 인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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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가였든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든 관계없이 그도 인간이었네요. 그가 절망했던 유일한 이유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서 있는 저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뛰어들고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고 어떤 성과를 이루고 어떤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든지 관계없이 우리도 인간이기에 대신앙가인 엘리야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절망의 벽에 부딪힐 수 있겠죠. 그리고요. 현실을 도망가든지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든지 혹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부끄러워서 내 마음속에 자살 충동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엘리야가 왜 무너졌는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교드리려고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했냐고요. 그거 찾아보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일어났냐고요. 성경에 엘리야는 이대로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그의 후계자를 잘 세우고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살아서 유일하게 하늘로 승천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그의 모습이 회복됐다는 거죠.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섰다는 거죠. 어떻게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오늘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절망적인 엘리야의 모습도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지만 좀 더 당혹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에 늘 의문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일어나서 먹으라. 이거 두 번 반복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의외입니다. 엘리야도 의외지만 그런 엘리야를 대하는 하나님도 의외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한 권의 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 책에서 소개된 한 오랜 기간의 연구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이 모습을 이해하는데 저는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저에게는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실까요? 예. 네, 뭐 이 채플에서 질문을 던지는 제가 어리석은 거죠? 예, 네. 제가 어리석은 거죠.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네,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 뭐 제주도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이 하와이 군도에 속한 카우아이라는 섬이랍니다. 뭐 저도 안 가봤는데요.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가장 첫 번째 신혼여행지기도 한다고 해요. 이 섬의 신혼여행은 선착장에 내리면 트레킹 복장으로 다 갈아입고 신혼여행객들이 이 섬을 트레킹하고 좋은 곳에 텐트 치고 하룻밤 보내고 또 좋은 곳에 텐트 치고 하룻밤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뭐 지상의 낙원이라고 해요. 중앙에는 와우 알레알레라는 산이 있는데 365일 중에 350일이 비가 온다고 그래요. 이 비로 인하여 많은 물이 흐르고 그 물 때문에 기암괴석을 깎아내서 온 섬의 기와 요초가 피는 지상의 천국처럼 보이는 섬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섬이 1950년도만 해도 그런 섬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던 섬이었고요.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가 넘쳐나던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교육이 부실해서 청소년 비행이 심각한 도시였어요. 심각한 섬이었어요. 고립되어 있는 이 조그마한 섬에 미국의 여러 과학자들과 여러 심리학자들과 여러 아동 발달 그 전문가들이 이 섬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섬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다 모아놓은 것 같은 섬이었어요. 열악한 가정 환경, 그리고 부정적인 이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섬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 섬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마치 불행에 예약해 놓은 것 같은 섬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섬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어떤 나쁜 사람이 될까를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싶어서 사회과학에 있어서 다시는 시도할 수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시도가 시작됩니다. 이게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입니다. 종단 연구란 건 사람의 출생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하는 겁니다. 굉장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연구가 30년 동안 지속됐어요. 30년 동안. 연구자들은 1954년에 미국에 이런 학자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연구의 대상들은 또 연구의 대상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시는 이 민주국가 안에서는 실행할 수 없는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1955년 이 섬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명, 미혼모 아이까지 다 포함시켜서 한 명도 열애 없이 전수조사를 했어요. 근데 민주국가에서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죠. 왜냐? 본인이 거부하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미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가능했었나 봐요.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833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55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54년에 들어가서 미리 이 아이들의 모든 가정환경과 산모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하면서 이 연구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연구죠. 연구 목적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 섬이 세상의 불행은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이 불행적 성장 요소들이 장차 사람의 인생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이거 연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조사가 시작되고 진행됐습니다. 연구 방향은 어떠한 요인들이 한 인간을 사회적 부정자로 만들며 그들의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가 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쏟았다. 쉽게 말하면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사회 부정화가 될까? 엄마가 정신질환자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사회 부정화가 될까? 이혼모 혹은 그 편부설아의 자녀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 조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조사가 18년 정도 진행됐을 때 833명을 18년 동안 정기적으로 인터뷰하고 이 아이의 상태를 계속 조사한 겁니다. 대단한 연구가 아닐 수 없죠. 18년이 됐을 때도 거의 90%, 698명이 이 조사 대상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별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가설에 기초해서 나쁜 경제적, 가정적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 부적응아가 된다는데 당연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뭐 상식이잖아요. 그 상식대로 이 과정이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에미 오너라는 한 심리학자가 이 연구 속에서 분명히 특별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연구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서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698명 중에 더 열악한, 최하위의 열악한 201명을 따로 떼냈습니다. 이 201명에게는 4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모두 극빈층입니다. 두 번째, 태어날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제왕절개로 태어나거나 뭐 문제가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여하튼요. 세 번째, 가정 불화가 심해 부모는 별거 혹은 이혼 중인 아이들이었어요. 네 번째, 엄마나 아빠가 혹은 양쪽 모두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가진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201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분들이 세운 가설에 의하면 좋은 아이가 태어나면 안 돼요.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되고 사회 부적응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 이 아이들을 따로 빼냈어요. 그런데 이 에미 워너가 이 201명을 조사하다가 특별한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마이클이라는 아이인데요. 가명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16살의 일본계 엄마와 19살의 필리핀계 아빠가 고등학교 때 불장난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양가가 옥신각신하다가 거의 태어날 때쯤 간신히 결혼을 시켰고 그런 정신적 충격 때문에 이 아이는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여하튼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미숙아여서 군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났고 돌아와 보니까 아빠는 주한미군으로 입대해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3살이 돼서야 아빠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밑으로 동생이 3명 더 생깁니다. 근데 이 아이가 10살 됐을 때 엄마가 버리고 도망을 가요. 미국 본토로 도망갑니다. 아빠가 경제적 여력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4명을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얹혀서 사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끊임없는 불화가 있는 가정에서 이 아이가 18살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적어도 에미 워너나 그 당시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가설에 따르면 어떤 아이가 돼야 맞을까요? 제가 또 미련하게 질문을 했네요. 예. 사회 부적응아가 돼야죠. 네. 예. 적어도 정상적으로 크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미국의 학자들이 생각했던 방향대로라면. 그런데요, 이 아이가 18살이 됐을 때 성적은 초등학교 1에 늘 상위권이고 SAT 전국 미국 상위 10% 안에 들고 전교 석차 10위 안에 들고 인간관계에 좋아서 선거로 뽑히는 동아리 대표나 학생회장 선거에서 선출되고 미국 유명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합격을 통보받았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교사가 되겠다는 자기 진로가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밑에 보면 성격도 긍정적, 자율적, 그 뒤에 뭐라고 써있죠? 도덕적. 엄마, 아빠는 윤리적인 개념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도덕적이에요. 에미 오너가 충격에 빠집니다. 이런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에미 오너가 마이클의 18년의 연구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조사합니다. 그런데 연구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그 다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마이클 하나만 세우면, 생겨나면 예외라고 치부하면 되는데 마이클 다음에도 이런 아이들이 계속해서 201명 중에 발견되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이 조사를 다시 마쳤을 때는 고위험군 중에 문제아는 129명, 우리가 말하는 사회부적응아이는 129명이 나왔는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은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아이가 됐어요. 즉, 건강한 부모 밑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큰 아이처럼 제대로 큰 거예요. 이 연구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에미 오너가 이제 이 연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좋다, 그럼 사람이 태어날 때나 가정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이 비록 나쁘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극복해내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게 틀림없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2명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미련하지만 질문 한번 더 해볼까요?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신앙요? 네, 아니었습니다. 72명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시련이나 역경을 겪은 뒤 다시 회복하는 힘이 있다고 얘기하고, 가상의 힘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힘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에미 워너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역경이 와도 다시 회복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축구공이 안에 공기가 가득 들어있으면 아무리 차도 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힘이 72명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점 뭘까요? 이겁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한 명 이상 꼭 있었습니다. 즉, 금방 이 아이들이 고위험군 속에 보셨지만 가정이 어떻거나 별거 중에 이혼 상태거나 엄마나 아빠가 정신질환자거나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 역할을 다 못했는데 이 아이들 곁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니면 이웃도 있었어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도 있었어요. 이모나 고모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72명에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 무조건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기댈 수 있는 어른이 한 명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연구를 책으로 보고 난 다음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요. 바로 떠오른 장면이 이 장면이었어요. 성경에서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이 장면이 바로 떠올랐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절망 중에 실패하고 진짜 못난이 같은 소리 하나님 죽여주세요! 할 때에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 너 이거밖에 안 됐냐?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이 얼만데 도대체 여자의 협박 소리 안에 지금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 질책하거나 앞으로의 사업방은 이렇게 갈 거야, 앞으로의 미래에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얘기 이런 방구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적하느라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대적하느라고 식사를 걸렀잖아요. 밥 못 먹었잖아요. 밥 먹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잖아요. 그리고 밤새 내내 아합에 마찰을 끊으라고 잠 못 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재우시고 먹이셔요.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고 또 그 피로가 풀리지 않아 잠든 엘리야를 다시 깨워서 먹이시고 재우세요. 오늘 엘리야를 다시 세웠던, 다시 회복시켰던 힘이 엘리야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엘리야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있는 그대로 채우시고 수용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이룰 하나님의 사역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깊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 행태는 하나님의 개혁사업을 후퇴시켰다고 부조화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선지자 왕은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 자리를 지켰어야 해요. 그럼 이 개혁이 더 잘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그 자리를 버리고 도망감으로 개혁이 후퇴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사업이 망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구 이 사역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관심은 엘리야가 못 먹어서 배고프고 잠자지 못해서 졸리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셨던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 천사가 왔고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두 번째 다시 오십니다. 물론 이 본문을 제가 주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천사가 누구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천사와 사자로 쓰인 원어는 똑같습니다. 말라크라는 똑같은 원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는 이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일 수 있겠지만 이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을까 믿고 싶습니다. 그분이 친히 어루만지시고 다시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사랑임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능력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 곁에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 어떤 능력이 있어도 위협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적인 약점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곁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만지시는 손길과 그분이 하시는 음성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분의 사랑이 경험된다면 어떤 위기와 시련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탄력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부조화 선지자왕 165쪽은 이렇게 이 장면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련의 때에 버리셨던가? 그렇지 않았다.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어 산꼭대기에 비추던 때와 똑같이 당신의 종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똑같이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제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부드러운 감촉과 상냥한 음성으로 깨우셨다. 그는 원수가 그를 발견하지는 않았나는 두려움으로 마치 도망하려는 것처럼 놀라 일어났다. 그러나 그를 굽어보는 동정 어린 얼굴은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친구의 얼굴이었다. 호렙에 가서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라고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하나님 사역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나만 남았어요. 라고 계속 얘기할 때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는 끌어나가셔서 지진과 폭풍 속에서도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음성 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이 성경이 뭔지는 기록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그 음성이 이 음성일 것 같아요. 왜 네만 있어? 내가 네 옆에 있는데 왜 네만 있어? 내가 있잖아. 내가 네 곁에 있는데 왜 네만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세미한 음성이 이 음성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만 있어요? 아니요. 36대 신학과만 있나요? 아니요. 36동만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곁에.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은 신약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망쳐놨던 엘리야의 곁에 너 못 먹고 못 입었으니 나는 그게 걱정이다 하시고 재우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십자가 사건 위에 깊은 실망과 좌절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그물질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밤새 내내 헛그물질을 내렸던 그 제자들 위해 불을 피우시고 떡을 구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학도들이시여 존경하는 우리 목회 동료자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정리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룰 사업의 성공 전에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며 이 일을 어떻게 잘해야 될까를 늘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걱정은 오직 우리 자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끌고 나가시는 역사의 방향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내 사업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끌고 나갈 거야가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내 사역이 달라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음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더 잘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이기에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룰 사역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며 사랑이 능력입니다. 오늘 이 삼육동에 머무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목회 현장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손길과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경험되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엄청난 역사와 사역을 끝없이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 순간 그의 모든 능력이 물거품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호소는 마른 장작 같은 제 삶에도 하는 호소입니다. 능력을 구하기 전에 사랑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체험되기 전에 사랑이 체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코테이션만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실패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정도의 능력을 내려주실 것이다. 엘리야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며 신앙 안에서 회복 탄력성을 갖추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삶이나 우리의 모두의 삶을 들여다볼 때 때로는 마른 장작 같고 작은 절망에 쉽게 넘어져서 회복하지 못하는 연약성을 가진 인간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감사하기는 우리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나 그렇지 못할 때에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똑같다는 사실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젖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체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할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상할 때마다 우리의 세포가 아멘과 할렐루야를 연발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걱정하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우리의 초점과 관점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사역의 성과에 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이 마지막 역사를 인해 감사드리며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먼저 잠언 16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전에서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여 방자하고 버릇이 없음을 일컫는 말,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반성함이 없고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사전에서는 잘난 체하여 겸손하지 않고 당자히 행하는 것,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무리 뜯어보아도 교만은 하나님의 품성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백해무익한 것에 불과한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는 거만입니다. 거만은 사전에서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데가 있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만은 교만함에 더하여 상대방을 해롭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사람을 두고 패망할 것이요 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교만을 떨다가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하만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삼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가지만 느부갓네살 왕처럼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대제국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바벨론은 그리고 그 도성은 감히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나라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간에 꾸며놓은 공중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군사를 이끌고 가는 곳은 어디든지 승리했고 그의 명성은 온 세상에 자자했습니다. 기원전 605년에는 예루살렘성을 함락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 은, 기명을 탈취했으며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한마디로 그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유일한 대군주가 된 것입니다. 그는 정치도 잘했습니다. 포로로 잡아온 이방 민족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 교육을 통하여 융화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바로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 저녁에 꾼 꿈은 그를 매우 번민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2장 속의 내용을 그는 꿈으로 꾼 것입니다. 그는 꿈속에서 광채가 크고 특심한 거대한 우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구리, 종아리는 철, 발과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참으로 해계망측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날아오더니 그 우상에 발과 발가락을 쳐서 부서뜨리고 온 세상은 갑자기 돌로 이루어진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모든 점장이 박수, 술객, 박사들이 동원됐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갓 스물을 넘긴 유대인 보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포로가 왕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엄청난 세계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재미있게도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지라도 그것보다는 자신에게 사소한 문제가 더 신경 쓰이고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지구의 역사보다는 그는 오직 자기의 나라 바벨론에 대한 관심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꿈의 모든 내용 중에 오직 자신에게 해당되는 금머리에 대한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앉으나 서나, 먹을 때나 잠잘 때나 온통 그의 머릿속은 금머리로 다니엘이 알려준 자신의 왕국에 대한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그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금신상을 두라평지에 세워 온 백성을 하여금 숭배하게 만드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미련함을 혼내셨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과 생각으로는 느부갓네살의 모든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 4장에 등장합니다. 4장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시작합니다. 그 꿈은 들판에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그 나무에는 수많은 열매가 열리고 새들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나무를 자르고 그루터기는 줄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꿈도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게 주어진 꿈이라는 것을 왕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렇게 꿈 이야기가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룬 업적에 매우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는 점점 더 부강해지고 이제는 자신이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는 안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맑고 서산의 해가 넘어가며 고즈넉한 저녁나들이 그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궁정의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서서 시가지를 바라보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매우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이 너무도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심취한 그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 30절에 보면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성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내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렸는데 다니엘서 4장 31절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7년 동안 들판에서 미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짐승처럼 풀을 뜯고 살았습니다. 다행히 7년이 지난 후 정신이 돌아온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37절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용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교만을 몰아냅시다.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